아무리 선한 일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선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마다 선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모든 선한 것이 선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란 사람이었었고 또한 사람은 암몬 사람인 도비야였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허술한 성벽을 지금 성을 짓고 있다,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하다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아마도 그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향한 원망, 또 미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움과 원망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옮겨가겠죠. 교회 교역자들이나 또 장로님들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이 비난의 칼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겠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갈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여 서로 원망하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게 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Restore and Rebuild 이렇게 우리 무너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피곤하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편치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그 유스 그룹 패스터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그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서 그 찬양 집회를 했어요. 초청장도 발송을 하고 또 찬양팀도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 찬양 집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찬양 집회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끌어갔던 저에게 좀 그 아쉬운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는데 어떤 칭찬이나 어떤 그 인커리징 되는 말보다는 좀 안타까운 또 아쉽다라는 말을 하시니까 저도 많이 디스커리징이 되고 또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께도 약간 원망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제 얼굴에 나타나니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난받을 일을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모욕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전도사님 너무 그 비난에 또 그렇게 안타까운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난받으실 일을 일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모욕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수치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교회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받는 비난과 모욕,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는 그의 자신의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심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처럼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아뢰니다. 그러나 그는 이 투정어린 기도만을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중단 없이 성을 건축을 했죠.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이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부었지만 에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저의 선배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 없이 성을 건축해 나가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번에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길 것을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몰래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살육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급작스러운 공격을 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특별히 이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두 가지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혹하고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며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벽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만한 존재도 의지할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는 모두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달라지고 또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의지하거나 또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순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은 사단도 겁을 내고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청년부 지체들이 그 마지막 부른 그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였었죠. 그 홍해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가 따라왔을 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애굽의 병거를 그 바다 물속에 모두 잠기게 하시고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조상들의 그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꾀를 폐하심으로 모두가 성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언제 다시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건축을 지속합니다. 또한 보초를 세워서 번갈아 가면서 일과 휴식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셀 틈이 없이 방비를 한다 해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요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요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두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엔화가 사상 최대로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물가가 3배, 4배 이상 올라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한탄과 걱정이 일본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또 질병이 또 생기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근과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를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만 가져서는 결코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즉 마음에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과 염려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결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마음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우리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